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45세 때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을 보고 어떤 분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늘 직장일에 쫓겨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면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섬기고 전하니 얼마나 좋겠냐고 말합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에 들어온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싶다는 분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내가 현재 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성경 공부와 전도를 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하는 세속적인 직업으로서 세속적인 일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목회와 선교는 성스러운 직업, 성직으로서 가장 복된 직업이고 다른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으로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은 없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소명과 자신의 직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의 풀타임 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섬기기 위해서 전업을 생각하거나 상황의 변화를 꾀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을 하는 선의의 진실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 말씀이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8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문단에서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을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4절을 보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무리 세상 학문이 없는 사람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너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너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든지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지내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니라, 원칙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대원칙을 17절에서 처음 언급한 후에 이제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들어주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가져왔던 구체적인 이슈 둘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이슈는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이미 할례를 받았으면 그 할례를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예를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원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후에 할례를 받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진 유대인 율법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에는 거꾸로 어렸을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크리스천들이 살았던 헬라와 로마 문화는 할례를 행하는 민족을 멸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할례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만만하게 남들한테 얘기해야 할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러워한 겁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건 아직 받지 않았건 있는 그대로 행하라고 명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19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는 외적인 행위에 불과하기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외적인 규정들, 규례들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가져왔던 두 번째 이슈를 예로 들어서 같은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이번에는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노예였고 지금도 노예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악한 제도이기에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유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첨가한 부차적인 말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네가 노예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말아라. 기회가 되면 벗어나지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왜?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내가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은지 또 다른 이유를 대는데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2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마찬가지로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회적인 신분은 계속 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 세상적인, 육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굴레 이거 쓰고 살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자유인이다. 반면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회적 신분은 계속 자유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네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것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상기시켜주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큰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자신의 종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진리를 역설했습니다. 현재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그저 거하기만 하면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거하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24절 말씀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 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다. 17절과 20절과 2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어디로 부르셨다고 하는가? 각자의 삶으로 부르셨다고, 각자의 상태로 부르셨다고, 각자의 상황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와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 운명도 내가 결정하고 내 직업도 내 생각과 선택과 의지로 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내 삶의 운전자는 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을 보면 100%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와 개개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시고 직업으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의 다양한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로 부르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농부로, 낙농업자로, 빵 굽는 사람으로, 우유 배달원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범죄와 재난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찰관으로, 소방대원으로, 군인으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 잘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연구원으로, 또 학교 교수로, 교사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와 약사로, 그리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방사선 테크니션으로 부르십니다. 크리스천에게 모든 직업은 소수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들, 악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job이라고 하고 전문직일 때는 profession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calling이라고, 천직이라고 부릅니다. v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다른 수많은 기능으로,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의 기능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능으로, 자녀와 형제의 기능으로 부르십니다. 나라를 통해서 시민으로, 또 다양한 수준의 치리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 부르심에 필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이 모든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투명합니다. 세상을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 요리하고 청소하는 사람, 5만 가지 일을 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편견이 대단히 큽니다.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산업공상의 의식이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하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며느리를 찾고 사위감을 찾을 때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었어도 100% 세속적인 기준으로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늘 잊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이 직장으로, 이 역할로 부르셨다 하는 확신이 있기에 내게 주어진 일,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 진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희열 때문에 직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다 집어던지고 교회에서 살겠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원을 번질나게 드나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모두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자리에 거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지내고 거하라고 하시는가? 왜 모두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신고 왜 젊은이들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라고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수와 학생들도 구원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구원하고 식당과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모두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랜 시간을 7시간, 8시간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내면서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신 이유였습니다. 죄된 인간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그곳 시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감되기 전에 그 많은 법정 과정을 통해서 달리는 만나볼 수 없었던 왕들, 임금들, 관리들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란 말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가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유업을 상으로 받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세 번째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는데 같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의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아니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공장에서 공원을 하고 회사에서 일반 회사원은 일하고 너희들의 죄된 생각으로는 천지 차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터득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신비한 체험의 희열 때문에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면서 선교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뭐를 해도 실패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한 연로한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은퇴한 분답게 있는 그 자리에 거하면서 삶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은 현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학교에 거하며 하는 일을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논문 쓰고 할 수 없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기쁨으로 하라고. 회사에 근무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 동료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업 주부인 엄마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 못한 친구가 대학 교수가 됐다고 나도 공부해야겠다고 뛰쳐나오지 말고 형편없는 친구가 지금 커리어 워먼이 됐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집에 거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며 이웃들을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와 선교사들은 부름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적든지 초라하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에 거하며 어려운 선교지에 그대로 거하며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대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으로 어디로 부름을 받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소금과 빛으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억하기 원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세 번째 진리, 설교 제목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나마 보는 진리에 대해서도 믿음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암중모색하는 삶을 살고 세상과 한통속이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3일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3년이나 매일 동고 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 사단짓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사단짓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과 동고 동락했던 베드로가 실족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몇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매일 보지 않고 하는 사람 100% 세상 유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할 때가 많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과 짝하며 지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주님께 하신 질책의 말씀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무슨 좌업을 갖고 있든지 그 자리에 거하되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분이 많은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먼저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주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인가? 그 이유는 사단의 유혹과 온갖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기록하였으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파워 이외에는 사단의 유혹 물리칠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꽉 채워져 있고 잘 새겨져 있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에는 세상에 나가서 백발백중 사단 마귀의 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성도들이 되는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성경적인 이유들입니다. 목회는 거룩한 직업이고 다른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이다 하는 생각 자체가 100%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캐도릭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는 성직자고 나머지는 평신도, 클러지와 레이 피플이라고 하는 그 구분은 성경에 없는 구분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 생각도 100%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성경 공부와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하는 이유도 비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반드시 말씀 선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보다 삶으로 교회 안에서보다 밖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보다는 삶을 진실하게 사는 성도가 훨씬 더 복음을 파워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 똑바로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만 듣고 이제는 세상에 어떤 일도 할 의욕을 잃었다 하는 것도 100%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둥둥 떠다니고 몸은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과 몸이 같이 노는 존재입니다. 물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지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이것을 이루고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맞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 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받는 것이 제일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큰일 납니다. 아미시들과 같이 자기들끼리만 살면 큰일 납니다. 교회만 모여서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엉터리로 사는 삶을 살면 큰일 납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문에서 읽은 진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부분도, 어떤 영역도, 어떤 직업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목사건 선교사건, 회사 중역이건 아니면은 말단 직원이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분은 인간 메스터가 아니라, 인간 사장이 아니라, 인간 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목사와 선교사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건 선교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목사와 다른 성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장소와 역할 분담이 다른 것 뿐입니다. 목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소명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다른 성도들을 복되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은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남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복되게 하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는 일이나 건물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서브하는 일이나 인간이 살고 세상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은 다 예외 없이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똑같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역지는 다 다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토기 그릇들을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으시고 다 다른 기질과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곧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르셨다 하는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다시 말해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거하라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누구의 콜링도 누구의 직업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지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신의 영의 눈이 어둡고 믿음과 육신이 연약한 것을 알기에, 스스로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통감하기에 늘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실제로 힘씀으로써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